Jesus Christ.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제일 먼저 자신이 그 편지를 쓰는 저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도 임무를 부여하시고 그의 말씀을 전할 중요한 임무를 맡기신 것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2절의 간단한 인사말을 끝으로 대개 그의 서신이 감사와 경배로 이어지는 것과는 달리 이 서신에서는 바로 3절부터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 문제를 얼마나 긴급히 다뤄야 했었는지를 추측하게 합니다. 그는 먼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던 점을 3절을 통해서 상기시킵니다. 역사적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처음 세운 후 그곳에서 3년간 사역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몇 년 뒤쯤 그는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믿음과 사랑을 강조했었지만 그 서신에 잘못된 교리나 그와 관련된 책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어느 시점부터 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교회의 목회를 맡고 있던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서신을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던 잘못된 교훈들 중 몇몇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신하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래된 것이 보이는데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신화나 전설이 담긴 유대 묵시문학들이 그 예입니다. 성경 용어 사전은 신화를 올바른 교리나 성결한 삶에 위배되는 지혜낸 이야기라고 정의합니다. 즉 당시 에베소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그런 교훈을 교회에 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성경 외 출처에서 나왔고 선정적이었던 그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지만 당시 교회 안에서 파고들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족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절의 신화가 유대 아마도 일종의 기독교 이단인 영지주의 발단을 이루었던 사고들로 종종 유대 신화와도 연결되어 있었으며 세계의 기원 및 창조와 관련한 무한한 영들의 역할들에 대한 논의들을 가리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족보라 함은 단순히 혈족이나 가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세대를 인류의 기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창조하신 시점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 전의 일까지도 추측하려 했습니다. 그 족보는 성경이 알려주지 않고 따라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태초 이전의 일에 대해 특별히 몰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계와 신화들에서 비롯된 이 다른 교훈들이 끝도 없는 족보를 논하는 영지주의로 변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신화들과 끝없는 족보는 1세기 사람들의 흥미를 돋구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문화권이 높은 철학적 소양으로 유명하듯 그들에게 즐거운 생각과 사고를 자극하는 토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러한 관행을 심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4절 후반부에서 그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변론만 낳는다고 했습니다. 즉 그런 가르침은 더 많은 의문을 낳고 그 결과 여러 혼란스러운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할 뿐 영적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가르침은 영적 오류를 일으킵니다. 그런 신앙과 끝없는 족보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반하지 않고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토론과 논리는 사람의 것입니다. 크리스토모는 한 설교에서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에 기반하여 나오는 이러한 의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자비를 받는 가운데 더 나은 사람들이 되기 위함입니다. 어떤 것도 의심하거나 논쟁할 필요 없이 확신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믿음과 또 믿음으로 쌓고 이루어온 것들을 변론으로 대체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적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공부함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경고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올바른 교리를 잃어버리고 현대적 의미에서의 신화와 족보인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잘못된 교리들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다수의 설교자들이 올바른 성경적 교리들을 가르치지 않고 경험을 강조하는 잘못된 교훈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 혹은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보고 들은 영적 경험들이 진리라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 대부분에서 그들의 지도자, 목회자 및 교회 교육자들은 종종 성경 속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 앞뒤 문맥에 대한 고려 없이 짧은 기절만 도려내어 남용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한 유명한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끔 전용기를 마련하라고 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도들에게도 강조해 가르치는 그런 그의 행동이나 믿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저 자신이 믿은데도 되더라라는 개인적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믿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믿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존 맥아더는 자신의 책 은사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 대신에 신비한 경험들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그런 경험들에 꽤 맞추려 난도질되어 사용되거나 아예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것은 기독교를 가장한 신비주의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성경 해석 대신에 경험의 우위를 두고 이를 강조하는 많은 교회들을 발견하게 되는 일은 우리에게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이 진실로 올바른 것이고 또 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기에 성경 외의 다른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영적 경험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적 이야기들이 사실은 현대적 의미에서 신화나 전설 및 족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가르침에 목마를 동안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은 그들을 격려한다고 오인하며 듣기에 흥미로운 얘기들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설교에는 영적 가치가 빠져 있습니다. 그 설교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실 거라니 이 얼마나 기대됩니까? 또 영적 수준이 높은 자는 어떠한 신체적 질병도 앓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방언이 높은 영적 경지에 닿은 표시라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믿음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본문 5절로 넘어가 보면 바울은 이 교훈의 목적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들인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혼란과 영적 오류를 낳는 것과는 반대로 성경에서 나온 진정한 참 교훈들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공간 복음서들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남을 우위에 두는 이타적 사랑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데에도 쓰였습니다. 요컨대 성경의 참 교훈은 복잡한 논리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되고 사랑과 그 실천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 오직 올바른 교리를 공부하는 일을 통해 생깁니다.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세 가지 조합 안에서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즉 이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 조합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정신세계에서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면 이는 어떤 사람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그의 행동 및 사과 말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랑은 오직 청결한 마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워진 마음에서만 나옵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증거합니다. 또 다윗도 시편 24장 3절로 질문하고 또 4절로 답합니다. 시편 24장 3절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고 4절로 답하고 있습니다. 4절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라고 답합니다. 더불어 시편 119장 9절에서 11절에서도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우리는 다름 아닌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마음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참된 동기가 되어야 하고 사랑이 우리의 섬김의 최종 목표입니다. 둘째로 청결한 마음과 마찬가지로 선한 양심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의 양심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부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과 회당 앞에서도 선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고 묘사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자신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신실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은 디모데의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은 위선자들로 혼인과 육식을 금한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양심과 화인받은 양심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있던 악한 양심과는 반대로 바울이 가졌던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서도 그 일들을 하는 우리 자신의 동기를 점검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선한 양심은 청결한 마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양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없지만 구약 성경에서 양심은 주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은유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즉 양심은 어떤 일련의 규칙을 따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렌 마이어스는 그 정도의 순수한 양심의 정하는 옛 언약의 방식인 제사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속죄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양심은 청결한 마음과 총체적으로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동기이고 사랑이 우리가 하는 일의 목표입니다.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 알아보면 이는 신실하고 독점 배타적인 기독교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쳐줍니다.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믿음에 대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참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재정이나 건강 상태와도 무관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가르치는 일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섬김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사랑이 그 목표여야 합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요소는 자비와 아가페 사랑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듀엔 리핏은 이 아름다운 트리오를 구성하는 각각은 가장 훌륭한 이타적인 사랑을 창출하는 순수함과 성결함을 말하고 있고 그 궁극적인 형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무의미한 호기심으로 발동된 반면 바울의 가르침은 교회의 가르침을 순결하게 유지함으로써 가장 훌륭한 덕을 기르는 것을 장려하고자 주어졌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인간의 영혼을 부패시킬 동안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그것을 정화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일명 현대식 교회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신체적 치유를 가르치고 경제적 번영을 가르치며 영적인 경험을 가르치고 또 자기 개발 비법도 가르칩니다. 이러한 그들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때 그 핵심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이기심 혹은 자기애라고 결론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도 사랑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자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므로 우리가 치유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신자들은 부유해질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그들은 신자들은 각자 능력별로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설파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사랑에 관해 상당히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오로지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자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이유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과 완전히 대치됩니다. 이와 관련해 전도서 5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드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처럼 기독교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심지어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기 전에도 다른 이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려는 사랑입니다. 즉 우리는 부유하지 않을 때에도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잠재력을 다 달성하지 못한 시점부터도 다른 이를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이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최상의 건강 상태를 누리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다른 이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치유받았거나 부자가 된 뒤 혹은 훌륭한 직업을 가진 뒤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 우리를 가르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즉 항상입니다. 오직 건강하고 성공적일 때뿐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결과는 7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안에 평강과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상황과 연관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강과 감사는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떠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 알려준 바를 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 바울은 어떤 교사들은 올바른 교훈인 사랑에서 벗어났고 그 결과 그들의 가르침은 헛된 말이 되고 말았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벗어났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목표물을 놓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는 무너뜨리다로 번역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거짓 교사들은 실수했거나 혹은 목표를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헛된 말이 됩니다. 원문에서는 이 부분에 어리석고 무가치한 말들이라는 뜻의 단어가 쓰였고 무의미하고 공허한 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들은 어쩌면 아주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이런 가르침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올바른 영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근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멋지게 잘한다고 해서 그 가르침이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이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의 동기가 불순했고 선하지 않았으며 거짓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잘못된 동기를 품었기에 목표물을 명중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또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실제로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알려줍니다. 즉 그 거짓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서 단호하고 확신에 차서 주장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확증할지라도 그들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고는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욕망들이 항상 잘못되었거나 그 자체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어한 이유가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서였던 것이 잘못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를 이용해 각종 특권들을 누리고 이익을 취하려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소위 현대식 교회 설교자들이 스스로 널리 알리고 있듯이 유명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호화주택에 살면서 고급차들을 몹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 것을 잊어버렸거나 혹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설교자들은 명백하게 성경의 교훈을 무시한 것입니다. 앞서의 전용기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그 설교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기사의 마지막에는 그 설교자와 동료 설교자가 일반 비행기를 타는 일에 대해서 길다란 통에 악마들 무리와 함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 실렸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비행기 탑승객들이 그들에겐 악마들입니다. 그러한 발언은 그들이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성직자 직분임을 논하지 않더라도 타인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일례로 겨우 몇 주 전인 아주 최근에 여기 호주에서도 소속 교회를 두고 있는 미국의 한 교회가 요즘 한창 문제인 COVID-19을 포함해 자폐, 여드름, 암, 당뇨 등 각종 질병의 치료제라 주장하는 기적의 용액을 팔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는 누가 봐도 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호주의 의학 전문가들이 그 용액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용액의 효과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 약이 진짜 효과가 있다 한들 교회가 왜 그것을 판매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려하는 교회라면 자신들이 그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병들로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를 위해서 사랑으로 나눠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거짓 교사들이 번영신학 혹은 번영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번영복음은 왜곡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큰 믿음을 가질 경우 건강이나 부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상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 거짓 가르침은 전 세계 성도들을 상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따르면 누군가가 받은 물질적 축복은 그의 믿음이 자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틀에 맞춰 회자되는 직간접적 경험들을 근거로 그 거짓 가르침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설교자들은 그러한 엉터리 교회들을 전파를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 설교자들은 매우 자주 설교하기를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물질로 축복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독려받고 이를 통해 더 큰 경제적 혹은 물질적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도들로부터 나오는 재정적 축복을 수확하는 자들은 실제로는 종종 그 목회자와 일가 친척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성령에 의해 인도받은 것이라 종종 주장합니다. 존 칼뱅은 이에 관해 적기를 사람들은 심하게 복음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성경을 오락거리로 사용하고 기독교를 일종의 전시행위에 불과하도록 부패시키고 복음은 쇠퇴시켰습니다. 그러한 식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의 성결함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양의 가면을 쓴 이리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4월 욥기를 통해 전하신 김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우리는 사단도 동일한 성경 용어와 영적 언어들 및 영성을 사용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에게 엉터리 기독교, 즉 영적으로 맞춰진 우리의 초점을 물질로 옮겨가도록 하는 기독교를 가르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대신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욕심과 꽉 막힌 양심과 믿음 없는 교묘한 속임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 중에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몰라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예컨대 그들 중에도 애쓰는 설교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추종자들을 착취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없이 자신이 전하는 바를 스스로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서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채로 가르치는 무책임함에 대한 잘못을 절대로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바울이 본문 7절에 묘사한 자들과 같을 것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핵물리학에 대해 매우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연설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장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저는 핵물리학의 영어 철자조차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아가페적 사랑이 모든 기독교 가르침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 6절에 벗어나라는 단어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즉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 목표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품질은 대체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는 오직 우리가 그것을 열심으로 읽고 공부할 때에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영적 경험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성경적 진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과 세상적 물질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까? 교육자와 목회자들과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공부하기를 멈추고서부터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잘 해석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또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